기도에 있어서 시편 39편 12절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미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기도에 만일 이 눈물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더욱 빨리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때 많은 기도는 무심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눈물 흘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일 마음이 있다면 그 위에 눈물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오래 있지 않으며 단지 나그네와 거류자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나는 고통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당신이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눈물이 비록 공로는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곧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러한 눈물을 많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서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수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렸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좋아하시며 우리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눈물은 당신의 연약함을 표명하고 당신에게 장부의 기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당신이 목석과 같이 마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나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움과 곤고를 만날 때에나 핍박을 받고 갈 길이 없을 때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줄기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는 사람은 본래 많지만 그런 사람의 애곡은 단지 자신의 상심과 괴로움을 나타낼 뿐 어떤 일도 발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눈물 위에 반드시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매번 애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찌 그 위에 기도를 더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고난과 슬픔을 기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또한 큰 소리로 애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우는 것은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세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의 유익임을 기억합시다.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여, 만일 당신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당신이 받는 압박이 너무나 무거우며 살맛을 잃어버리고 피곤하며 당신이 이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매번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며 또한 당신이 흘린 눈물을 모두 그분의 병에 담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병에 담으시듯이 우리가 받은 고통의 체험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져 흙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 안에 담깁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며 기억하십니다. 형제자매여, 내가 묻건대 당신은 그러한 울음이 지극히 맛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극히 후련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때 몹시 심하게 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이가 혼났을 때도 아니고 배가 고플 때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밖에서 다른 아이한테 시달리고 부당한 대우와 좌절을 겪고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집에 돌아와 그의 사랑하는 엄마를 보자마자 터져 나오는 울음은 참으로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눈물은 정말 후련합니다. 보통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울고 언제 울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를 가장 잘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후련하도록 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며 자세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간구대로 행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유익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은 곧 그 아이의 아비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그의 마음은 너무도 견디기 어려웠으므로 그는 자신의 믿을 수 없는 것, 믿음이 부족한 것을 통한히 여겼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지금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치료해 주기를 구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초조하고 고뇌하는 상황 속에서 숨이 막힐 듯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는 나았습니다. 많은 기도가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였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한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면서 주님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마치 주님의 일꾼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모든 바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내면에 눈물이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게 하고 당신의 간구를 들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눈물은 주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주님의 일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진실로 울 줄 알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한편 13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는 곡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장 17절에서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상을 입은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울 줄 모르면서 주님을 위한 좋은 일꾼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일에 대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을 다룸에 있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실패합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때로 당신이 어떻게든 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마지막 겉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싸움에서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눈물 흘리는 것이 마지막 병기가 됩니다. 사람은 다른 무기 앞에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앞에서는 반드시 무장해제합니다. 울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며 심지어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문제가 생겨도 울고 원수에게 분이 여기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도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울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지극히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이런 위치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염려하고 책임을 느끼며 심지어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많은 눈물로 그것을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린 성도는 눈물로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눈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죄인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눈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헌신은 실제로 너무 부족합니다. 진정 많은 사람들이 몸과 능력과 금전과 시간을 바쳤지만 눈물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으로 많은 일이 완전할 수 없고 많은 성도가 적절히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눈물은 영원토록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칠 때가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서 이처럼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가 나쁘다고 해서 화만 내고 울 줄 모르는 어머니가 있다면 좋은 어머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새 신자에게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처럼 돌보는 것이 가장 효력이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은 온전히 그의 어머니의 눈물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주 나빠서 집을 떠나 고향 밖에 먼 곳에서 표류하더라도 집에서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좋은 어머니가 있다면 그 탕자는 오래지 않아 그의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나쁘다고 해서 화만 내고 소리 지르고 때릴 줄만 알고 결코 울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모든 것이 좋다 하더라도 눈물이 결여되었다면 좋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과 어린 형제를 다루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돕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들은 유익하며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변과 재능, 능력, 지식, 기회 등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라고 간구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러한 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는 모든 일에 겸손하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많은 일에 있어 좋지만 눈물이 없다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위에 눈물을 더하여야만 비로소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러 꾸며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먼저 깊은 느낌이 있은 후 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묻건대 당신은 이렇게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에 열심인지 아닌지 전일한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에게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직선적으로 말하지만 눈물이 없이는 어떤 일도 흥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결여되었다면 일의 진보는 제한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한 것을 듣고서 썼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그들의 여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직선적이고도 엄격한 말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부분은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전서를 썼는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묻거니와 당신은 한 형제나 자매가 실족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바울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웃고자 하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힘을 다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말이 마치 칼과 같이 너무도 엄격하다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범죄한 사람을 내어 쫓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진실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당신이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 말은 반드시 당신 자신을 먼저 상처 입힐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찔린 바 되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무겁고도 견디기 어려운 말을 했을 때에 한 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 면으로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 자신은 이미 먼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자 한다면 자신은 반드시 먼저 그렇게 괴로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에 있어서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릇 형제가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지적해 주거나 권면하기에 더욱 합당치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형제나 자매를 책망하려 한다든지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말해 주려고 한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반드시 그러한 괴로움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통증을 느껴야 비로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아들의 피가 땅 위에 떨어져 되돌아가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지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눈물 또한 거두어 가지 않았으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말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 이러한 눈물을 많이 흘립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증거가 되고자 하십니까? 여기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바로 복음이며 단은 바로 사람의 구원받음입니다. 씨앗이 물을 주어야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러 나가는 데에는 당신의 눈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물이 없다면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것을 쉽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평범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은 눈물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눈물이 결여된 일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눈물은 당신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에 두지 않는 일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며 전일하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봅시다. 시편 56편 8절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며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80편 5절은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16편 8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삼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평생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눈물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리는 곳이며 모든 땅이 눈물로 적셔져서 마른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일에 의해서나 우리 마음은 쉽게 상처를 입고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 마음은 쉽게 찔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비록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을 눈물에서 우리 발을 넘어짐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세상에 영원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 무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성도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이 있기 전 대환란 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천년 왕국 후 한 무리가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교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관계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또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것은 황금길과 진주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으며 거기에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고통을 당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길을 가는데 지치고 피곤해서 한동안 자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쉬러 갔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그는 50년 혹은 30년을 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2000년을 쉬어야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날이 오고 세상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장래에 다시 고통받을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으므로 영원히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심한 날과 일은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면 이 눈물의 세상은 즉시 지나가 버립니다. 아, 그곳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제해지면 고통도 당연히 내쫓김 당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몸이 지금과 모든 것이 동일하며 각종 지체도 있고 모든 것이 같으며 다 단지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몸은 한 가지 것이 결여되는데 그것은 바로 눈 속의 눈물샘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흘리는 것은 밤의 일이어서 그때는 쓸모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고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에 어느 전투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측에는 부상병이 진지에 가득했고 그들은 모두 중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인 부상병 가운데 한 사람이 물병을 들고서 한 독일 병사에게 물을 먹여 주었고 둘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후에 그 프랑스 병사가 그 독일 병사의 손을 잡고서 그곳에는 다시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서 두 사람은 몸을 돌리자마자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